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14절 세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 13,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말씀이 얼마 전에 말씀을 봤던 부분인데요. 말씀을 좀 구절을 잠깐 좀 내용을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복종한다는 얘기는 원어를 좀 보게 되면 뭐 경청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죠? 복종하는데 경청 안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두렵다는 그 얘기는 뭐 경외한다는 말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떨림으로란 얘기는 좀 뭔가가 놀라움으로 또 혹은 아니면 무서움으로 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주고 계세요. 구약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제사장들이 성소에 나갈 때 그들의 제사가 완벽하지 않으면 죽어 나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들어가서 죽어 나왔어요. 앞에 들어간 분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선발된 그 대제사장이 그 성소에 들어갈 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또 죽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추대가 되고 뽑혀진 제사장은 한번 뽑혀지면 대제사장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 종신제예요. 그러니까는 딱 선발돼 갖고 뭐 6년 하고 간두는 게 아니라 거의 뭐, 이 제사장 업무를 수행 못할 때까지 하는 거거든. 근데 못할 때까지 하는데, 세 번째 선발된 사람이 그 지성 성소에서 일반 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한 다음에 성소에 혼자서 허리에 줄을 동이고 딱 들어갈 때 그의 자세가 어떻겠냔 말이야. 그냥, 두려워해야지가 아니라, 경외해야지가 아니라, 거의 관절이 사신나무 떨듯이 거기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사를 온전히 드리고 피를 붓고 그리고 그 안에 뭐 조명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 뚜껑을 덮었다고 하게 되어지면 어두울 거 아니야. 또 이게 사막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럼 얼마나 그 안에 덥겠습니까? 거기서 옷을 다 갖춰 입고 머리까지 쓰고 그 안에 겨우겨우 들어가서 피를 붓고 그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올 때까지 얼마나 떨리겠어요. 떨린다는 얘기는 그럴 때 썼던 단어를 쓰고 있는 거야. 그냥 아우 무서워 떨려 이 정도가 아니라 까딱하면 죽는 죽음을 코앞에 두고 갖게 되는 그 떨림이에요. 이렇게. 그 마음으로 갔다가 제사를 지내고 나왔을 때 그 대사장은 아마도 한 달은 누울 거예요. 몸이 아파가고 긴장하고 그곳에 가서 너무 두렵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큰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면 큰 놀람을 경험하거나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그게 후유증이 남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두렵고 떨렵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말씀을 항상 경청하고 항상 경외하고 떨림으로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우리 구원을 이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자세를 가지고 뭘 이루냐?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구원을 이룬다는 얘기는 이 구원을 이미 받은 것 같아요. 이미 받은 구원이지만 그 구원이 자동적으로 쭉 나가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을 계속 이루어 나가야 됨을 뭔가 계속 노력을 하고 의지적으로 힘을 다해서 그것들을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한 스텝 한 스텝 무엇인가를 이렇게 얻어 나가야 될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이 기쁘신 뜻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이 뭐냐? 각각 주의 백성들에게 마음에 소원을 품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 이걸 왜 품었냐면 하나님이 어느 목회자에게 어느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성도를 통해서 대신 이루어가는 과정들에 성도들을 동참할 수 있도록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사도 바울은 실제 그것이 자기의 소원이면서 하나님의 소원임을 알고 뛰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달을 할 때 또 어떤 제3의 인물이 그 복음을 또 듣게 되는 거예요. 들은 그 사람도 그것을 위해 살고 싶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내 삶의 방향이고 목표인 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거예요. 본인들이 뛰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소원을 그들에게 심어준 거예요.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구나. 그거를 볼 때 우리에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다 기뻐하시죠.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 뭐 교회 청소든지, 교회 아니면 주방이든지, 아니면 교회 벌레 잡는 일들이랄지, 아니면 교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삐뚤어진 책상을, 뭐 이 의자를 맞춘다. 다 중요한 거죠. 다 중요한 것이자면 하나님의 그 큰 소원,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주요심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어느 한 목회자가 컨셉을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다는 그 확신이 있을 때 그 일들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자들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주신 일들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14절 말씀 보니까 중요한 말씀인데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원망이란 말을 원어를 찾아보니까 공기스머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수근수근거리지 말고 그리고 불평하지 말고 그리고 속삭이지 말고 해라. 수근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계속 뭔가가 납득이 안 돼 이래가면서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요즘에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허락 주시는 그 언약과 현실에 얼마나 괴리감이 있는지. 그렇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출애굽을 할 때 납득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200만 명이 길을 갈 때 전부 찬성하겠습니까?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래서 또 그런저런 이유로 뭔가 불평스럽지만 어제 바로왕 앞에 어차피 오해를 샀고 어차피 바랑이 화난 상태고 뭐 갈 곳은 없고 다 막혔고 난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들이 갈 때 집의 가장들이 집의 대표자들이 짐을 싸고 양들을 줄로 묶고 또 자기에 있는 짐들을 챙겨서 지게로 지고 수레를 끌고 그들이 앞장서 가지고 그 일세대들이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그 수고를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그 집의 그 가장이 그 대표자가 가장했다가 마음 먹으면 같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니 열 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라는 일들을 하나님의 계시라는 사실들을 어렴풋하게 알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네 이런 결론을 하고서 그들의 길을 간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홍해를 먼 길을 건넜어요. 바다가 갈라지고 그 거기가 평지였겠습니까? 울퉁불퉁하고 뭐 온갖 조개도 있고 온갖 무슨 뭐 평진, 고속도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 길을 가면서 온갖 고생을 해서 길을 다 건넜던 사람들이 출애굽했던 1세대예요. 그들이 모든 고생을 다 했고 모든 준비를 다 했고 모든 것들을 그분들이 다 했어요. 근데 불신앙을 그분들이 해요. 두렵고 떨리는 모습을 어느 순간 그들이 잃어버려. 보세요. 홍해를 건넌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걸 글로 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실제 홍해가 갈라진 걸 보고 걷는 그 사람들 돌아다 보니까 바다가 다시 가득해서 버린 거예요. 났던 길들이 없어져 버리고 바다의 길을 내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얼마나 그들이 흥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어요. 그렇잖아요. 홍해를 건넜고 홍해를 건너는 걸 본인들 스스로가 봤고 애굽 군대가 수장되는 걸 봤고 그들이 새로운 땅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홍해 건너편 이쪽 이집트 쪽에서 이쪽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건너오게 된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근데 광야를 가면서 불과 40일 만에, 아니 40일은 뭡니까? 불과 마실 물 한 컵 때문에 그들이 불평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들의 불평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있겠죠. 가장의 책임감이 있으니까 그 또 공동체 리더가 부담이 갔겠죠. 그런 등등등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있었던 하나님께 복종하고 항상 복종하고 항상 경청하고 항상 주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들, 떨리는 그 마음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이 1세대가 송아지를 만들고 가면서 그들이 한 번에 다 죽지 않았어요. 이런 병, 저런 병, 이런 사건, 저런 사건으로 한 명씩 한 명씩을 다 데려가시는 거예요. 끝내 모압 평지에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한 달 전에 모압 평지에 다다랐을 때 거의 1세대가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다 이 땅에 없게 됐어요. 구원을 못 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온전히 그 길을 가지 못한 거죠. 그리고 2세대들, 20대 이하의 2세대들이 그 모든 걸 다 목격을 하고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통해서 계속 가나안 땅들을 정복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가 계속 구름기둥이 함께 했어요. 불기둥이 함께 했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이것도 그냥 하나의 자연 현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 있나 보다. 이렇게. 아, 구름기둥, 구름이 있나 보다. 여러분, 하늘에 구름이 있는 건 늘 인식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가끔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볼 때 그 구름이 이쁘다 어떻다 말을 하지 평상시 구름을 보냐고요. 생각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그렇게 무뎌지고 그렇게 일상화가 되어지고 그렇게 일반화가 되어지고 그렇게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과 인식을 모두 다 잃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뭐가 사라졌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그게 사라졌어요. 오늘 굳이 말씀을 정한다고 제목을 정한다고 하면 두렵고 떨리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많은 게 필요해요. 많은 게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 믿음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뇌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 여호와를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볼 수 있는 또 그분을 그분에게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으면 사실은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발견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그분의 인생의 개입함과 간섭함과 도우심과 이끄심과 과거도 함께했고 지금도 함께하며 미래도 함께하는 것을 믿지 않고 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를 포함해요. 그렇죠?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존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존재는 당연히 믿어요. 존재는 바벨탑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몰랐습니까? 알잖아요. 알지만 범죄하게 되었잖아요. 가인과 아벨은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의 제사를 드릴 때 가인과 아벨이 다른 제사를 드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존재를 알고 있다고요. 노아 시대를 보게 되면 그때 하나님은 모르겠습니까? 그때 비웃었어요. 하나님은 저렇게 하게 한다고. 그리고 바벨탑 사건을 보게 되면요. 하늘에 맞다 우리 이름을 알리자. 하나님과 맞닿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지 그분이 우리 삶에 간섭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간섭하고 계시고 이끄시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부분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분 존재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막연한 존재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실제 그분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한다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겠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일상화되어지고 많은 것들이 현실과의 괴리감 가운데 하나님의 직접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을 다 놓치게 되어져요. 어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그때만 그랬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함께하심, 또 징계하심, 또 벌하심, 세우심, 그리고 말씀하심,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하는 믿음이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그냥 주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도하시겠지 이게 아니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말씀하심을 이 사건, 저 사건, 이 사고, 저 사고, 이 관계, 저 관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주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역사하심이 인정되지 않으면 존재를 그냥 인지하는 정도인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 나라가 있겠지 뭐. 뭐 트럼프가 그 나라에 있겠지. 이런 거죠 이제. 삶 속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시겠지 뭐. 불기둥이 있네 뭐. 살아 계신가 보지 뭐. 그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잖아요. 그분이 승천하신 거 아니에요. 하늘 보좌에, 우편 보좌에 가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를 통일케 하신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인식과 그런 믿음과 그 주권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종교생활이야. 예를 들면 절간에 가가지고 부처가 있는데 그 석고로 부은 금으로 발라놓은 금색깔로 발라놓은 그 돌덩이 앞에서 빚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부처상에 있는 거잖아요. 그 부처가 있었겠지라고 믿지만 거기다가 내 믿음을 막 투영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항상 그의 말씀을 경청하고 항상 주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기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자세를 가지고 이루어야 될 것은 구원인 거예요.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구원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성경을 기록하신 거예요. 우리 구원을 이룰 때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여기서 입장권 탔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에스컬레이터 타고서 끝까지 쭉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물으신다고 계속 그 묻는 그 속에서 가끔 힘들어서 대응을 못할 때가 많고 혹시 그 말씀을 순종치 못할 때가 종종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 그 말씀을 경청하면서 우리 인생을 쭉 들여가야 되는 거예요. 당대 세계복음화의 삶은 입에 막 거품으면서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전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단체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 곳이 되게 많아요. 모든 교회가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교회가 다 틀렸다고 서로가 다 틀렸다 그래요. 다 틀렸어. 결론은 뭐냐면 우리만 맞아라는 말들을 많이 해요. 이 교회는 그렇게 말하고 저 교회는 저렇게 말하고 또 요 교회는 이렇게 말하고 모든 교회가 다 밖에 자기네 교회 바깥은 다 틀렸대요. 그리고 우리 하는 것만 맞대요.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전체 교회를 다 이끄신다고 했을 때 이게 맞고 저게 틀릴 수 있을까요? 물론 중심으로 선명한 복음을 안전하는 교회가 태반입니다. 아니 태반이 아니라 복음 없는 교회가 태반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건 그거고 내가 내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중직자로서 성도로서 한평생 믿음을 드리며 살아갈 때 내가 내 믿음을 통해서 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야. 내 구원을. 그리고 그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계속 그 함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고 장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각 개인들이 그런 믿음이 없다면 교회는 성장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존재만 남는 그런 믿음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시겠지 뭐. 그런 동의, 그런 공감, 어떤 그런 의식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막연한 사랑을 빙자한 어떤 그런 것도 있어요. 무조건 하나님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아니면 네가 아니, 최영식 목사님 네가 방황할 때 하나님이 바라봐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걸 징계하는 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자식이 수만 볼트 전기를 만지려고 그러는데 어느 부모가 한번 만져봐. 사랑이겠습니까? 그걸 때려서라도 말리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간섭 안 하고 내가 그냥 힘들 때 놔주고 그냥 바라봐주는 것이 사랑인 것만 아니야. 그런 사랑의 성경이 어디 표현되어 있습니까? 사랑은 십자가 죽음으로 표현한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손 안 대고 코를 풀려고 그러고 손을 안 대고 설거 잘라 그러고 손을 안 대고 공사하려고 그러고 손을 안 대고 모든 것보다 가뜩이나 불편하고 복잡한데 그냥 성가시지 않게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날 안 걷는 상태에서 믿음이 내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모습들을 종종 많이 봅니다. 우리는 존재뿐 아니라 환경과 여건과 사건과 아니면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간섭하심과 나를 세우심과 개입하심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어쩌다가 그렇게 됐겠지. 아우 재수없네.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거야. 이 타고난 팔자가 그래. 나 제복이야. 이렇게 해버려야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세밀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고를 통해서 요즘 환경을 통해서 이런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존재가 인식될 뿐만이 아니라 실제 인생에 개입하고 간섭하고 임마누엘 함께한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두렵고 떨리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고 있다는 그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두려워하며 떨림으로 우리 인생이 주 앞에서 계속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방만하게 되어지고 어느 순간 일상화가 되어서 아무리 구름기둥이 아니라 더 큰 구름기둥이 온다 하더라도 아니 더 큰 밤중에 큰 불기둥이 공중에 선다 하더라도 우리는 더 이상 떨림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요 구절 한 2분의 1만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지금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고백하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렇죠? 아버지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야곱의 그 조상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이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삭이 어떻게 한다고요? 경외하는. 경외함에 있을 때 두렵고 떨림이 가능한 거예요. 그냥 존재만 믿는 게 아니라 막연하게 나랑 관계없는 존재를 믿는 게 아니라 실제 그분이 활동하고 계시고 개입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부분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경외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이가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야곱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도 많이 들어서 일상화된 그 단어, 임마누엘. 그렇죠? 하나님의 동행하심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실제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라면 우리 인생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개입함이 없다라면 우리 인생이 가능하겠냐고요. 그러면 한 교회가 이 땅에서 교회로서 존재해 나갈 때는요, 인간들의 팀워크 가지고 그냥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100개국이라는 어떤 면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100개국. 왜? 하나님이 딱 세우면 순간 다 끝나는 거야. 그런데 허락하신 그 100개국에 대한 그 증거와 그 목격과 그들이 우리 눈앞에 이곳에 와가지고 그분들이 어울리면 주를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걸요. 그걸 보고서, 아, 뭐, 그냥 늘 있는 거야. 늘 모든 교회가 하는 것이고, 되는 거라고 그렇게 인식이 되냔 말이야. 구름기둥, 불기둥 보고서, 아, 있는 거라고, 늘 있는 거라고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된 거, 어떻게. 믿음을 드려야 그게 열매로 보이죠. 믿음을 드려야 그게 응답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냥 일로 해내게 되면, 그냥 일의 결과물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야곱이 고백하는 거야. 내 삶에도 그분이 함께했다. 그렇죠? 내 삶에도 어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 청년들이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셨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야. 당장은 안 믿는 것 같고 당장은 늘 방바닥에 코박고 있어가지고 자는 것 같지만 어른들의 그 믿음들이 다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뭔지도 모르는 아이 같지만 그 엄마가 믿음으로 하는 그 고백들, 믿음으로 판단하는 그런 행동들, 믿음으로 하는 그 처신들, 믿음으로 하는 그 생각들을 자녀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어느 날 그 아이들이 고백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러면 야곱이 고백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험난한 시간을, 세월을 보냈습니까? 지금은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 있지만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렇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또 하나의 고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이런저런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물으시고 답을 요구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믿음을 드리면서 오늘도 믿음 가운데 인도받는 귀중한 날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을 인정하며 또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며 인도받게 하시고 특별히 주의 긍휼하심과 주의 도우심과 은혜가 가득한 귀한 날 되게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주의 은혜가 필요한 자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말씀을 통하여서 권면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또 곁길로 가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4개 모든 교회가 날마다 복음으로 깊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200만의 주의 백성들의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14개 모든 교회가 홍해를 건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을 드리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건면하심과 개입하심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두렵고 떨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일들을 감당하며 온전히 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건강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깨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사건들을 통하여 주시는 음성을 듣게 인담을 대해 주시옵시고 더 먼저 기도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더욱 주의 말씀 가운데 머리를 조아리며 두렵고 떨리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시고 또 일상을 허락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사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계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우리 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커다란 일들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께 참 감사함과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당대 세계복음 관련된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또 보름 동안 자가격리되었던 홍광의 목사 내외 또 오늘 모든 일상에 복귀하게 될 것인데 그의 발걸음 가운데도 은혜를 대주시옵시고 모든 교회 교육자들과 대표자들에게 힘을 대주시옵시고 바른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다른 믿음 가운데 달려가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과 복음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관련된 모든 교회 현장 속에 주의 은혜로 인도받는 교환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관련된 14개의 교회와 관련된 가정 현장 나라 대륙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